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그 가운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박해로 인해 믿음이 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복음을 이해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가 있었고요. 또한 복음을 듣고는 거부한 히브리인들, 이렇게 세 그룹들이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이러한 그룹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 회개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다섯 번째 경고에서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민족들에게 박해받는 힘든 상황을 겪는 두려움에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믿음이 약해져 있는 신자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훈계에서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라는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개요는 첫째, 옛 언약을 상징하는 신의 산, 18절서부터 21절. 둘째, 새 언약의 시온성, 22절부터 24절.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25절부터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옛 언약을 상징한 신의 산을 18절서부터 21절까지 살펴보면요,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신의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산이죠.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9장 12절에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너희가 삼가 산에 오르거나 이 지경을 범하지 말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경계선 안에는 짐승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육적인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저자는 육적인 산, 신의 산과 영적인 시온산을 지금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비주얼 그 에이드를 사용하여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 맞는 레벨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저자는 영적으로 약한 어린 사람들에게 지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비교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언제든지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불과 함께 나타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랬고 시내산에서도 그렇게 불과 함께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시내산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불로 심판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시내산을 올려다 보았을 때 불과 연기로 가득 찼고 땅이 흔들렸으며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워서 모세 보고 모세 등을 떠다 밀었죠.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말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 우리는 여기 먼발치에서 서 있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우리 본문의 20절은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만약 동물이 이 산에 들어갔다면은 돌로 치거나 창으로 찔러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산을 인간도 산을 만지면 죽었지만은 산을 만진 동물도 만지면 죽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산이었어요. 시내산이. 그랬기 때문에 이 경계를 침범한 동물도 만질 수 없었고 먼 발치에서 돌로 치거나 창을 던져서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왜 모세가 심히 두려웠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모세가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옛 언약을 상징하며 옛 언약은 두려운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로 더럽혀진 죄인을 결코 하나님이 계신 산을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때 불과 어둠, 지진, 우레와 같은 소리 이런 물질적인 현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도망쳐야 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배경으로 보면은 시내산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이었어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실 때 이 시내산을 마구 오르내리는 것과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인내하도록 경고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 계요로 가서 새 언약을 상징하는 시온산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을 보겠어요. 22절에서 저자는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온 곳은 시온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협적이고 무서운 모세 율법을 주신 신의 산과는 반대로 시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나라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은 살아계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은 복음에 근거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책을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다라고 하셨고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책들은 복수이고 다른 책은 단수이라는 것, 단수인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 당신의 이름이 다른 책들에 적혀 있다면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책들에는 당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거역한 생각들, 말들, 행동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책이 아마도 이 빌딩 안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지 장부를 검토하실 것이에요. 물론 당신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지옥으로 가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옛 의식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신자들과 복음을 이해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의 산으로 가지 말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에 왔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시내산은 신의 산을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시온성에 온 것이고 하나님 임재에 담대하게 들어가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시험이란 테스트 또는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은 의의 증거가 되느냐 또는 악의 증거가 되느냐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죄를 지으라고 꾀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어 허락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감당할 로는 영어로 comment to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인간의 특징, 인간에게 속한 이란 뜻인데 고난은 인간이면은 인간에게 다 속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흔히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흔히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예요. 불신자에게도 사탄은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탄의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을 원망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테스트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결혼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고 다시 싱글로 가고 싶어 하죠. 직장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직장 그만두고 다시 골방으로 갑니다. 이웃과 주위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주로 이사 가요. 그런데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서 옛 생활로 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께 오므로써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 시온에 왔다. 만질 수 있는 육적인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도성인 하늘나라에 온 것이다. 이 시온성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 언약을 주신 것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지금 새 언약에 들어왔다. 영적인 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 2절에서도 시온의 산들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또 시편 132편 13절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온성이. 그래서 이 신의 산은 물질적인 산이었고 죽음의 산이었지만 시온성은 영적인 산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22절 하반절과 23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축제의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장자들이란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나오는데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약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을 믿으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야 그들이 죄를 완전하게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죄의 용서함을 완전히 받았지만 구약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의 믿음들을 지켰죠. 그리고 23절에서 총회라는 단어는 예, 그리스어로 천사들과 함께 축제 또는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놀라운 것은 만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도성에서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함께 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의 파티를 참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보기 전에 저희가요 여기에서 지금 법정 상황을 잠깐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죄수가 판사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죠. 예, 변호사가 대신 그 죄수를 대신 해서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임재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온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 구속자의 이름으로서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란 이름을 자주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온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에 도달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여기에서 아벨이 바친 피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은 아벨의 죄를 온전히 용서함 받았나요? 아벨이 드린 죄는 온전한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왔습니다. 그곳은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과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신약 성도들과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구약의 유명한 분들 노아, 이낙, 아브라함, 다윗, 모세 자매님들이 만나고 싶으신 분 다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모든 구약 성도들과 만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함께 참석한 축제에 우리도 함께 참석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제의 모임을 버리고 죽음의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개요에서 그러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이는 누구신가요? 예, 이분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변화 산상에서도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죠. 예, 그래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시내산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땅이 흔들렸죠. 많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도망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26절에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만 흔들렸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서 또 한 번 앞으로 땅과 하늘이 함께 흔들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땅만 흔들렸을 때도 피하지 못했는데 이제 땅과 하늘이 함께 흔들리면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학계 2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27절에서 또 한 번이란 것은 이 학계가 말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한 번 땅이 흔들렸고 또 한 번 이제 또 한 번 흔들릴 때는 우주 전체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하늘나라이죠.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과 하늘이 이제 흔들린 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이 또 땅과 하늘이 또 흔들리는 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지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 그래서 이 지구와 이 만물이 다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도성에 시온에 왔으니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 중에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온에 왔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시온에서 벌어질 축제 파티에 우리 함께 참석하십시다 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또 복음을 이해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하신 말씀, 그 복음을 이해했으니 당신은 지금 하나님 시온산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십시오. 그래서 시온산에 들어오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온산을 간다면 율법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에서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서 감사함을 가지자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을 가지자. 진동하지 못할 흔들리지 않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기록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예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요동하지 않는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그리스도께 나온 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어떠해야 하나요?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경외와 두려움은 무슨 뜻인가요? 에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또 교회 빠지면은 또 누가 아프거나 또 불길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게 경외와 두려운 마음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지극히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신실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고 경고합니다. 죄에 대한 진노하심,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외에, I'm sorry,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맹렬히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 율법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온 인류가 오직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경배하도록 부르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반역하는 불신자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억지로 고통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길밖에는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환경을 바꿔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이해했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공로를 근거한 심판을 받든지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받든지 또는 시내산에 가서 어둠과 지진과 불 가운데 무서운 심판을 받던지 아니면 시온산에 와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든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신의 산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맹렬한 불로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또 이 자리에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기보다는 먼 길로 피해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이해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어서 좋은 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